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 모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길 때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매주 했습니다. 네, 어느 날 다윗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한 장로님이 참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었는데 표정이 달라지면서 자기는 다윗이 싫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싫으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는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너무 여자를 밝힌대요. 아, 참. 그러고 생각하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아비가일 사건도 그렇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분 생각이 아주 틀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 나눈 후에 그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세상에 이 성경에 많은 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이런 표현은 다윗에게만 해당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길게 잡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정말 제가 보기에 바르게 기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의 기도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도대체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는 다윗은 매사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전쟁을 할 때, 그런데 거의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전쟁할 때 거의 모든 경우에 꼭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뭐이 구절에만 있는 게 여기저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이 다시 침공합니다. 그러면 또 전쟁을 하면 될 텐데 그때도 또 물어봅니다. 또 내가 이 전쟁을 하리이까? 꼭 물어봅니다. 제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사사건건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은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면은 그 대답을 듣고 비로소 행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안 물어보고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또 다시 물어봅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보다 앞섰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에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린 다음에 요 뜻을 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거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른다면 다윗의 경우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틀렸다고 생각진 않아요. 근데 그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전쟁을 치르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나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쟁을 하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그것을 그대로 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칫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려는 일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먼저 물어보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은 그때 비로소 그 일을 행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아 이 말씀대로 해야지. 그런데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을 하리까 하나님이 딱 듣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나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말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전화를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내지는 하지 마라. 나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할 수 있겠다. 근데 요즘 우리 형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온다. 하나님께 이거 할까요? 그러면은 하라 이런 소리 온다. 그런 분들은 뭐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신학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좀 부러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그럴 때 하라.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 이 말씀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 놓고 기도로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비로소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일터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직장 사역, 일터 사역을 쭉 해오다가 그 일터 사역을 하는 단체 대표들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일터 사역을 한국 교회에 좀 더 소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공식적인 좀 큰 컨퍼런스 같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동의해서 이제 그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역을 뭔가 사람들한테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귀찮았어요. 왜냐면은,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나?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 이게 아니라 이 컨퍼런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걸 놓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제가 이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회에 후원을 요청할 텐데, 사실 후원이 옛날부터 준비된 후원이 아니라 조금은 갑작스러운 후원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후원을 한다는 것이 많은 교회들로서는 좀 예상치 않은 요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들에게 요청을 한 후에 그 요청한 분들이 충분히 후원을 해준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고 실행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후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도하면서 요청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들어주시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그 요청에 많은 교회가 후원해 주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후원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 후원을 받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후원을 해 주신 그 금액이 감사한 것이라,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뜻이구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것 때문에 더 감사를 했죠. 결국 나중에 그 컨퍼런스를 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돌이켜보면서 그냥 이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알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인이 있었으면 그만두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기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두 번째 다윗의 기도의 모습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의 또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했던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결정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항상 아주 사사건건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한테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당연히 물어봄직한데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성경에 남아있진 않지만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것은 이랬을 것 같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물어보나 마나다,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실 거고 당연히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선지자 나단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지을 의사가 있다고. 이때 나단이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면 나단의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이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기도했으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들으니까 너무 좋은 얘기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맞아요 하세요 이거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하고 달리 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일종의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승인해 준 셈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 그날로 그냥 나단에게 나타나서 아니다 아니다. 성전 지을 사람 다윗이 아니다. 성전 짓는 거 오케이. 그냥 다윗이 지는 게 아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 거다.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나단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방 또 다윗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 또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 뜻을 몰라주십니까? 이게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 정성을 몰라주십니까? 정말 짓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또 우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주 뜻대로 되라는 것,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이 내려놓는 기도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사실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 정말 좋은 의도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거절할 때 그대로 받아들인 거. 그리고 그렇다고 나는 성전하고 무관하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은 완전히 포기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은 다윗 성전이에요. 물론 솔로몬 성전입니다만. 저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게 한국 교회가 정말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오케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을 경우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내려놓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교회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 최근에 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의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유럽에 가서 수많은 성당들 보면서 그거를 지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텅텅 비어 있는 성당들 보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분명하지만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역사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했던 많은 그런 이 전쟁들, 특별히 뭐 십자군이라든가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제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구교 간에 벌어졌던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벌어졌던 종교 전쟁이죠. 우리는 보통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유럽에서 종교 전쟁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구교도하고 신교도들이 싸울 때 서로 죽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죽였다고 그래요. 상대방을 죽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죽였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섬찟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일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는 확인하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뜻이 아니라면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됐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에 굉장히 그 비참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뭐 역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어떤 일을 벌립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사탄의 세력으로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섬찟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탄의 세력이라고까지 몰아붙이는 걸 볼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열정을 보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그 좋은 뜻까지 내려놓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래갖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을 때 굉장히 심장이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에휴, 그냥 지락을 걸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애처로워 보여서.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기도할 뿐 아니라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후에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다윗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나 그 다음에 남편을 죽인 것.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다윗하고 나하고 누가 더 거룩하냐 비교하는 게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나는 남의 아내 손댄 적 없고 뭐 그런 적 없는데 이 사람 좀 심했어요.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범죄죠. 나중에 인구조사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강행했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죠. 야, 다윗을 보면서 참 다윗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주 이전에 사울이 자고 있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을 벤 적이 있습니다. 옷자락을 벤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옷자락을 벤 것까지 마음에 찔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양심이 예민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양심에 그 옷자락을 쨘 것 같고서 마음에 찔려 할 정도로 양심에 예민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양심이 예민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매사를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그렇게 너무 쉽게 지었을까?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다윗이 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보통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저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신학적으로 좀 이상한 얘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도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신론자가 된다고. 그거를 신학자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순간에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그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삶에.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로 이 회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이죠. 시편 51편에 유명한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자기의 지은 죄를 아주 애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자기를 새롭게 해달라고. 바로 이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은 믿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저는 다윗이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요. 자기를 간그리 무시하고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죄송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기분이 어땠을까? 뭐 제가 함부로 짐작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나 했는데 우리 손자가 둘인데 막내가 이게 정말 아래위가 없어요. 조금 막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개입에서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죄송해요. 그러는데 내가 걔를 보고서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 죄송해요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 짓 한 것보다 더 예뻐. 죄송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손자가 죄송해요 하는 소리 듣고 기뻐한 것처럼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이 지은 죄를 사울이 지은 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어느 게 더 무거울까? 이거 뭐 죄를 지는 저울이 있으면 한번 대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느끼기에 다윗의 죄가 더 심한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근데 사울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게 다윗의 다른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예를 보면서 다시금 또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언젠가 한번 저희 큰아버님, 방질 목사님이 제 큰아버님 되시는데 작년에 103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자주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인들의 실수하는 얘기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그 교계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자꾸 실수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많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자신도 그런 사람들처럼 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죄질 개연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한 예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큰아버님이 한 번은 여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부흥회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데 단 둘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생각하니까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뾰족한 수가 없어. 그때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이 다윗처럼 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많은 경우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왜 보고만 있었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뻔뻔해요. 근데 그게 뭐 멀리 있지 않은 것.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죄 지고 나서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예.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쏙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것처럼 우리도 큰 죄로부터 아주 작은 실수까지 빨리 인정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불완전함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근데 쓴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불완전함의 선물. 굉장히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불완전함이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정말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무슨 용기냐?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그래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하는 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몇 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정말 하나님 말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원래 기도의 시작은 달라는 데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기도를 할때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이나 계획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진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사인을 주신다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엇들이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걸 보고 더 예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면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다윗의 기도를 본받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다윗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 중에서 뭐가 제일 큰 복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한분한분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좀더 성숙된 기도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먼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하고 그 뜻을 기다려서 행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을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혹시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고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하나님 평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